시네라와 함께하는 행복 스쿨.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팟캐스트 시네라와 함께하는 행복 스쿨의 시네라입니다. 행복 스쿨. 이번 시즌은 부모가 하는 창의성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아이의 창의적인 특성을 관찰하고 또 파악하는 법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녀들의 창의성을 제대로 길러주는 창의성 살리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지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하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리포터 류지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학부모님도 한번 모셨습니다. 오소영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지혜 엄마 오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또 아이들의 사고나 성격에서 보이는 창의적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창의성은 사실 아이들이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 건데 커가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꾸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춰지다 보니까 점점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은 그런데 계속 창의적으로 해봐라, 뭐 또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면 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이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또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답을 암기해야 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네. 아, 외적인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고 참 부모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창의성 교육을 위해 많이 애를 쓰실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늘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네. 창의성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직접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애들 어머니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공교육에 처한 현실 때문에 창의성 교육을 할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부모 세대가 이렇게 획일화된 그런 공교육을 받다 보니까 동일하게 부모인 나도 아이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 같고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 게 이게 정말 창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건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저도 창의성 캠프나 놀이강좌 같은 데 아이를 보내곤 하는데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아이 데리고요. 교수님, 전시회나 네. 공연 같은 거 자주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활동을 하다 보면서 네.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네. 이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뭐 재밌었니? 네. 뭐 어느 장면이 제일 좋았니? 뭐 이 정도?
맞아요.
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나름 그래도 조금 미리 좀 공부를 그렇죠. 해서 네. 억지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이야기 계속 만들어 나가기 다음
그러세요?
스토리 얘기하기 근데 네. 애기 아빠가 주로 많이 하고요. 아. 저희 애기 아빠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아,
네, 글을 쓰는 네. 사람답게 그러니까 애랑 그렇죠. 이야기 만들어 나가는 거 하면 제가 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네. 제가 좀 창의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끌어줄 한계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네. 참 좀 더 좀 네. 발전된 그런 놀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창의적이시면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지난번에 개방성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네. 다양성을 경험하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그 부모님들도 얘기해 주시고 많은 걸 접해보고 체험해보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전시회 한번 봤다고 해서 신장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공연이나 전시 관람이든 또는 어떤 캠프든 뭐든지 간에 아이들을 정말 가고 싶어야 하는데 네. 엄마가 엄마 기준으로 그렇죠? 선택하고 네. 아이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건 오히려 아이들 의욕이나 동기 형성에 있어서 좀 저해 요소가 돼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네. 억지로 하는 건 정말 역효과가 나는데요.
네.
그 제가 지난번에 동물원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어느 아이가 그 동물원에 개들이 있었어요.
예.
예쁜 개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개들에서 네.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깝지.
겨우 동물원에서 개만 보니까는 다 한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자꾸 이러면 다음엔 절대로 데려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막 나단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탐구력을 저해하는 가장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오히려 부모님의 이런 과도한 의욕과 욕심이
네.
자녀의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뺄셈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뺄셈.
너무 찔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제가 했던 엄마들은 너무 돈이 아깝고 시간이
네.
아까우니까
그렇죠.
많은 걸 더 보여주고
맞아요.
싶은데
네.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잘 하다가도 아홉 번 잘 하다가
한 번
이렇게 저도 네. 모르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엄마 항상 욱하는 엄마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욱하는 걸 참고 많이 그러죠.
아, 네. 욱하는 그 욱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도록 돕는 가이드의 역할이 부모인데 저희가 참 그냥 너무 많은 걸 미리 네.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죠,
또 맞아요.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만 골라주기 네. 위해 네. 너무 미리 앞서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좀 잘못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네. 신혜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뺄셈의 교육
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게 아니라 창의성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하나씩만 빼가도 훌륭한 창의성 교육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뺄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창의성이 방해되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평소에 부모님들이 창의력을 높이려고 한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서너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머님은 평소에 아이들 칭찬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 그러려고 애는 쓰는데요. 칭찬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칭찬할 게 있어야죠.
칭찬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야단도 그 못지않게 많이 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똔똔 되는 거죠.
예.
네,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네. 칭찬이 창의성에 방해가 되나요?
아, 뭐 칭찬이 창의성에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네.
이 부모님들이 그 사용하시는 칭찬과 또는 야단치는 벌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칭찬을
네.
아이들이 하는 과정을 칭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에 대한 칭찬하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예.
네. 잘할 때.
네. 그런데 이렇게 벌이든 칭찬이든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평가들은 오히려 창의성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애가 수학 90점을 받아왔다고 쳐볼게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수학 80점이었어요. 이번엔 90점이고요. 그러면 우리 리포터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90점을
받아왔는데 잘했는데도
네. 나는 욕심이 다니고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시험이 쉬웠니?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어머님도 여쭤봤더니
네.
딸은 100점짜리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과에 대해서 엄마들이 민감해지고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엄마가 칭찬하지 않을 거는 아예 하지 않는 아이가
네.
되는 거거든요.
아, 보통은 결과에 대한 칭찬들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 자체. 좀 전에 90점 맞았으면 네가 그렇게 하기
그렇죠.
어려웠는데
네.
세 문제를 더 풀어가더니 점수가 또 이렇게 올랐구나.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야 정말 동기부여도 더 되고 또 노력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있어요.
예.
보상입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하시는데요. 이 보상이 잘못하면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쁜 예는 다 제 거 같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네. 금액이 좀 세진 만큼 성적도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단기의 네. 효과로는 보상이 최고인데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보상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보상 때문에 하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점점점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보상이 없으면 그걸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종이 바뀌는 듯한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방해 요소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셋째로는 이 평가와 보상을 함께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쟁인데요.
예.
사실은 뭐 많은 창의적인 업적들이 경쟁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바꾸기 일쑤거든요.
네.
말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상대평가, 성적, 줄세우기 문화,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창의성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경쟁 심리가 강한 사회에서는 참 이 경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비교하는 거 정말 나쁘다는 건 잘 아시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비교와 경쟁의 구조라 경쟁심이 부추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21세기에는 이 경쟁심보다는 오히려 타인과 협력해서 그 성과를 더 올리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더라도 같은 팀워크를 일으키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남들과 배려하는 문화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일 좀 막는 게 바로 옆집 아줌마 때문에. 그 옆집 맞아요. 아들 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소신껏 잘하다가도 옆집만 갔다 오면 마음이 확 바뀌시고 무너져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되시잖아요.
예, 맞아요. 절대 공감하는 다른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 네.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예. 불안하니까 할 수 없이 학원도 여기저기 막 알아서 보내고 막 알아보고
그것도 네. 쟤보다 조금 더 좋은데 비싼 대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뒤처지는 게 두려운 건 삶을 이기고 지는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들은 좀 바뀌었으면 쓰면 참 좋겠어요. 각 사람의 삶이 다 다르고 그 다양성으로 모두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라는 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창의성의 방해 요소 뭘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택인데요.
네.
선택이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들은
예.
창의성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저녁을 뭘 먹을까?
네.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은 이제 열린 질문이 되는데
네.
짜장면 먹을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고 물어보시면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닫힌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닫힌 질문을 통해서 선택을 강요하고 생각의 폭을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반대로 열린 질문을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생각권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계속 매일 평가나 보상이나 네. 경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선택을 하는 질문에도 제 나름 좋은 거를 골라서
예. 맞아요.
질문을 하는 건데 예. 그게 바로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구나 깜짝 놀랐네요.
네.
저는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집에서는 그래요. 이제
예.
그러면서 바로 저는 반성하고
네,
자녀들한테
맞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예. 잘못했다 저도 하죠.
예, 근데 순간순간 어쩔 네. 수가 없죠. 근데 저도 평가 보상 경쟁은 좀 그런 건 좀 부정적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선택은
선택.
명령보다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전 이건 긍정인 줄 알았어요.
네.
선택이 부정이라는 거 참 의외네요.
네.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선택은 이거 입어 하는 것보다 자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입을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하는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네요.
네, 그것도 네, 뭘 입고 네. 싶니? 이렇게
네. 네.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걸 골라서. 네, 말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애들이 기가 살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이 대화에 관련된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창의적 신장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하는 질문 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고 또 자녀의 질문에 대한 반응 요령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또 달라지고요.
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죠.
예. 네,
가령 그 뭐 광고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온 집안이 거실이며 주방이며 어지럽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죠.
네. 네.
혹시 이런 경우에 신혜라 씨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솔직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네. 알고 있어요. 책도 많이 읽어서. 근데 네. 절대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부르죠. 얘들아, 이게 뭐야?
그냥. 그건 열린 질문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라도 나을까요?
그렇죠.
그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질문 해야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좀 그날 들어왔을 때 기분에 따라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은 네. 이게 뭐니? 이렇지만 예. 좀. 화가 좀 많다 그럼 야 이게 뭐야 이런 예.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네.
저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치울까.
사실은 근데 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지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야단치시기 전에 한번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를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네.
대답을 들어보시면 사실은 혼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이 결국은 사고력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뭐야가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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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뭐야? 진짜 답을 그쵸? 들으려는 이게 뭐야가 아니고 화를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게 뭐야기 때문에 좀 찜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억양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말투가 뭔가 그렇게 이게 뭐니가
그렇죠.
아 그렇게 네.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질문하실 때는
네.
뭐 예, 아니요 이렇게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너 잘했어 네. 못했어 이런 질문보다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이제 당부식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질문을 하시면은
네.
이 아이들의 생각을 듣길 원하신다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초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10초를 못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10초
예.
생각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질문을 하실 때에도
네.
하나의 정답 말고 내가 잘했어 못했어 이런 네. 질문보다는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그 답변을 하면서 이런저런 공리를 하면서 생각, 사고의 틀이 커지거든요.
네.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은 상식에 대한 반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예.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허를 찌르신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박물관 화석 다 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박물관 화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네.
수박을 먹기만 해? 수박 갖고 딴 거 뭐 할 게 없나?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토끼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토끼의 장점은 없었을까?
예.
또는 거북이의 단점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은 아이들의 창의력이 신장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을 던지고 나서의 엄마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어머니들께서
네.
질문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참으시는 네. 거예요. 10초를 못 참으셔서
맞아요.
질문하시고 나서 대답이 안 나오니까
네.
가장 잘못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네.
자문자답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이것도 몰라 이거잖아 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항상 자문자답하니까는 아이들도 지쳐서 아유 뭐 좀 있으면 우리 엄마가 알아서 대답하겠지 말거든요.
그러니까 아.
항상 질문하셨으면
예.
아이들에게서 꼭 답변을 좀 네. 기다리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의 답변이 좀 틀렸다거나
예.
엄마가 보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너 이거 지난번에 공부한 거잖아. 이거 왜 몰라?
맞아요.
이런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의 대화를 이제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떤 대답을 해도라도 일단 응? 이것들 네. 이게 하시게 되면은 엄마의 대화를 즐거워하고 아, 내 생각을 엄마가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대화에 근데 반응도
네.
아, 넌 그렇게 생각하니? 야, 그건 좀 독특한데?
아.
오, 그래?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로 자꾸만 대화를 좀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정말 말로는 다 쉬운데 실전에서는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애랑 지내라 보면은
네.
막 말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의식 중에 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꺾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다 해본 말이더라고요. 무지 공감되실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예.
네.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뭐 이런 말.
예.
내가 해줄게.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얼씨구 잘한다. 뭐 이런 말.
예.
웬 말이 그렇게 많니?
예.
하라면 할 것이지.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네.
제발 좀 치워라.
제발. 예.
하늘은 하늘색으로 칠해야지. 여자면 여자답게 놀아야지.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 자녀와의 대화가 부모 교육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무심코 내뱉는 말에 아이들이 참 많이 다치게 됩니다.
네.
쉽지 않지만 더욱 주의하고 또 아이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좀 기다려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창의성의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사고 과정 중에 부화기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화기요?
네. 그 부화기라고 하는 것들은 왈라스라고 네. 하는 학자가
네.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 모두 네 단계가 있는데요.
예.
이 네 단계는 준비기, 부화기, 발현기, 검증기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 아르키메데스 그리스의 수학자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 임금님이 황금으로 된 왕관을 가지고 이것이 순금인지 아니면은 은이 섞였는지 알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 과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아르키메데스가 임금님이 왕관을 딱 주셨을 때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검토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단계를 이제 우리는 준비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막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내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못한 거예요.
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했었던 방법 생각나세요? 목욕탕에 가서 욕조에
네.
몸을 담았었죠.
예.
쉬고 있는데 물이
넘쳤죠?
넘쳤어요.
예.
넘치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하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벌거벗고 뛰쳐나와서 이렇게 유레카라고 했던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제 부력의 원리를 가지고 그 황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낸 요 단계를 우리는 발현기라고 불러요.
예.
발현기 아이디어가 풀리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요 하나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예.
목욕탕에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휴식한 건데
예.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휴식기를 가지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좀 쉼의 시간, 휴식의
그렇죠.
시간. 오히려
바로.
머리를 좀 생각만 할 게
네.
아니라 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산책이나 여행, 목욕 같은 걸 하고 나면 좀 생각도 더 잘 나고
네.
의욕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리포터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발 좀 치워라 이게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지껏 그게 너무 걸리셨나 봐요.
저는 너무 들어오면 지저분하면 너 사진 찍어서 올린다 막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창의성을 지원하는 심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 구글 아시죠?
네. 네.
구글이나 또는 픽사와 같은 그런 창의적인 회사를 보면은
예.
물리적 환경이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네.
그 어떤 게 문제냐면 아이들이 뭔가 놀고 싶어도 어지럽힐 수가 없어서 네. 뭔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창의성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사실 장난감을 사줘도
네.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창의적이 없고 창의성이 없고 좀 꼼꼼하다 보니까
네.
이대로 똑같이 붙여야지 이거 다르게 붙여. 장난감이 아깝잖아.
잃어버릴까 봐.
아주 네. 창의성을 딱딱 다쳐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 영화감독 그 스티븐 스필버그 다들 아시죠?
네.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게요.
네. 네.
그 스필버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스필버그 어렸을 때
예.
비디오 카메라를 선물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니까 뭐 1960년대 뭐 70년대쯤
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고가 물건이잖아요.
예.
네, 고가의 물건인데 아예 이 비디오 카메라를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들이 차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때부터 가족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린 시절에 공포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공포 영화를 찍고 싶으니까 좀 세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리고서는 시장에 가서 버지를 잔뜩 사와서 그것을 압력밥솥에 한 8시간, 9시간을 끓이셨나 봐요. 끓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펑 하고 터지겠죠.
예.
이 버지가 천장에서부터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 스티븐, 영화 세팅 끝났다 하셨다는
너무
거예요.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죠. 그 버지를 닦아내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버지가.
눈이 빠지네요.
네. 아, 정말 보편적 지식, 아주 평범한 상식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버찌를 밥솥에 넣는 순간부터 얘야 하지 말아라. 우리 그럴 텐데. 예. 근데 아무튼 너무 지나치게 깔끔한 건 정말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데 도움은 안 된다는 거 부모님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학부모님들 인터뷰에도 있었는데 창의성 교육 하면 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공연이나 전시 관람, 창작 활동 같은 문화 예술 체험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문화활동을 해볼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경험이니까 창의성 향상에 도움은 되겠죠?
그럼요.
네.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은 창의성 향상에 정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런데 이 무조건 많이 보고 많이 다닌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아이의 관심 분야나 취향을 고려해서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공연 연출가 남인우님이십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어린이들의 인성, 창의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예술이라는 건 삶에 대한 질문, 삶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본 누구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느낀 것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꼭 같이 공연이나 전시회를 보시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는가, 어린이들이 이걸 통해서 보고 느낀 게 무엇인가. 특히 21세기의 창의력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19세기는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창의력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는 너무 많아요. 아이디어는 창의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누고 소통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부모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대화할 줄 아는 어린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이미 훈련받는 거죠. 이거야말로 21세기가 원하는 정말 창의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많이 보고 듣는 것보다 보고 들은 경험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보통 공연 가면 아이 넣어놓고 아우 한 시간 자유다.
맞아요.
밖에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시는데 그러지 말고 부모님도 함께 하시고 충분하게 느낀과 생각을 공유하셔야지 정말 그 피드백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아이만 이렇게 들여보내고 밖에서 커피 마신 적이 있는데요.
네.
꼭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감동을 더 크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가 하는 창의성 교육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창의성을 살리는 부모 되기인데 얘기를 나눌수록 과연 우리가 창의성을 살리는 부모인지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부모인지 고민이 많아져요.
100점짜리 부모는 없죠. 우리가 이제 노력할 뿐인데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그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얼마든지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들어요.
네.
제가 예스와 노 문항을 좀 만들어왔어요.
네.
속으로 답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혜라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자, 예스, 노 속으로 개수를 세보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에게 교육에 관련해 무엇을 해줄까를 늘 고민한다. 우리 집은 항상 깨끗하다. 옳고 그른 구분이 명확하다. 잘한 일이 있을 땐 선물 같은 보상을 자주 한다. 아이와 함께 노는 게 힘들다. 학교 공부를 강조한다. 아이의 숙제나 해야 할 일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나는 창의적인 편이 아닌 것 같다.
네,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예스가 많을수록 좀 우려가 되는데요.
몇 개만 해당이 안 돼요.
아,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우리 학부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한 6, 7개는
되는데. 네. 그러세요. 창의력을 살리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풍부한 경험을 하고 아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또 시간 제한을 없애시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가 창의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그냥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적 교육, 즉 부모의 양육 방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자녀의 창의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0개명은 학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행복스쿨에서 짧게 5개명으로 뽑았습니다. 자, 자녀의 창의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5개명. 첫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라 입니다.
네. 창의적인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탐구적 활동도 많이 하죠.
네.
이게 이제 말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방금 산 새로 산 비싼 장난감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사실은 아이의 호기심이 더 발달될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는 이 대처하시는 부모님의 인내심에 달려 있는데요. 뭐 혹시 이제 출근 시간이 겹쳐 있을 때 네. 있으실 거예요.
아우, 네.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땐 정말 더 심해지죠.
그렇죠. 네. 이 출근 시간에 이 바쁜데 아이가 혼자서 신발끈 매겠다, 옷은 내가 입겠다, 뭐 이럴 때 있죠.
네,
이럴 때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미쳐요.
결국은 엄마가 네. 해주고 말잖아요.
네, 그렇죠. 울리고야 말죠.
울리고야 말죠. 이럴 때 사실은 참아야 한다.
네. 네.
참아서 아이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참아내는 부모가 되시는 것.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 정말 어려워요. 네. 두 번째 개명은 몰입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라입니다. 인스턴트 시대, 스마트 시대. 요즘 아이들은 흔히들 주의가 산만하고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바로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지 좀 반성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종종 아이들이 무언가에 빠져 몰입해 있을 때가 있는데 때론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고 좀 원치 않는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빨리 그만두고 다른 걸 하라고 야단을 치면 아이가 집중해서 몰입하는 성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과제 집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좀 몰입하는 시간을 충분히 좀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네요.
네, 호기심과 탐구심의 결과로 이제 아이들이 종종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평가나 비난을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도전의식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 개명은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주어라입니다.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강조된 얘기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목을 갖고 풍요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기회를 뒷받침해줘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기로 잘 알려진 유대인들은 어린이가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을 등에 업고 전국을 순례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직접 경험만큼 중요한 게 간접적 경험인데요.
네.
이 가장 좋은 간접 경험 방법은 독서입니다. 어려서부터 폭넓은 독서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또 이 독서를 애보고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네. 엄마도 옆에서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개명은 내 아이만의 타임라인이 있음을 잊지 마라입니다. 옆집 아줌마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 아이만의 특성과 수준, 속도에 따라 그에 맞게 양육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느리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를 존중해주며 함께 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에디슨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은 네.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받았죠.
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머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선생님, 우리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예.
아이가 바보가 아닌 것을 제가 꼭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네.
저는 가끔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3000번째 실험에 성공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2999번을 실패하고도 3000번째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도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걸 거고요.
네.
그런 에디슨의 자신감은 바로 그 어머님께서 길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자신감을 많이 길러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세영 어머님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엄마의 욕심을 좀 버리고 네 아이와 눈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아이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창의성을 높이려면 자꾸 새로운 교육을 하거나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은 몰입과 여유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부디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아이들에게서 여유와 시간을 박탈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의성 교육은 티칭이 아닌 트레이닝이라고 하네요. 부모나 아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행복스쿨 다음 시간엔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창의성 교육 방법이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혜라와 함께하는 행복스쿨의 신혜라였습니다. 하주영 교수님, 류주혜 리포터, 오서영 어머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